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혜의 잠언은 우리의 언어에 대한 다양한 교훈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혀, 즉 그의 말을 통해서 가장 빈번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성경에 의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 전체에 있어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속에서 또다시 이 주제를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에는 또다시 사람의 입에서 비롯되는 말에 대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0절, 21절을 다시 보면 사람의 배는 그의 입의 열매로 만족되며 그는 자기 입술의 소산으로 충족되리라.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의 입의 열매로 배가 부르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선하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지혜롭고 유순한 말, 영혼의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주는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사용할 경우에, 자, 그런 말은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어 돌아온다. 이렇게 잠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배를 부르게 하고 나를 만족해 한다. 네, 사실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내가 그 말을 한 것인데, 그렇게 누군가에게 한 그 좋은 말이 나에게, 나의 배를 부르게 하고 나를 만족시킨다. 이렇게 잠언이 말씀을 합니다. 모든 관계는 상호적입니다. 그렇죠? 예,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기 마련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그러한데 특별히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부부의 관계는 나빠질 수 없습니다. 나빠지더라도 어렵지 않게 다시 그 관계가 회복이 되죠. 다른 이견을, 저 사람과 다른 이견을 말할 때도 우리가 품위와 교양을 같이, 품위와 교양을 지키면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표현한다면 상대의 마음이나 감정을 다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감정이 이성을 압도해버린 상태로 말을 하게 될 때 말의 지혜가 모두 소멸되고 이내 말이 날카로운 검이 되고 독이 될 때가 많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베게 되고 고통과 상처를 받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일을 그르치게 되고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큰 손실을 입게 되는 이런 경우까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게 되듯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이 결국 우리에게 참 만족과 영혼의 희열을, 기쁨을 얻게 하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나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좋은 말, 그 말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서 내 배를 부르게 한다. 나로 하여금 힘이 큰 마음에 만족과 기쁨을 얻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런 좋은 말들을, 좋은 언어들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아들은 아버지의 언어를 배우게 되고 딸은 어머니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은 나중에 자신의 아내에게 자기 아버지처럼 말을 하게 되고 딸은 나중에 자신의 남편에게 자기 어머니처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진리 속에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지혜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담금질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의 깨달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의 영혼을 성찰함으로써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영혼에 채워진 은혜의 지배를 받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언어가 더욱 정제되고 다듬어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아주 양처럼 온유한 사람이 화가 나게 되면 입에서 이렇게 불을 내뿜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잘못된 습관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같은 그릇된 악한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는 우리의 언어에 사랑이 있고 겸손이 있고 배려가 있고 긍휼이 있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반대라면 가장 먼저 우리의 언어부터 거칠어지고 날카로워지겠죠. 부디 우리의 마음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고 그 결과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언어가 계속 바뀌어지고 순화되고 그 사람의 말이 아름다워지면 결국 그가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맛보게 되고 그 결과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이런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서 비롯된 결과를 통해서 갈등이 해결되고 상처가 봉합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모든 것도 여기서부터 입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입술이 성화되지 않은 사람의 신앙은 절대로 성화된 믿음이 아닙니다. 입술이 성화되지 않고 다른 나의 삶의 다른 것들이 성화됐다. 그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주의 은혜로 변화되어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모든 갈등과 다툼과 상처는 바로 입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문은 심지어 이 언어의 힘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죽고 사는 것조차도 혀의 권세, 말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이어지는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의 말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을 지혜롭게 하면 내가 죽게 되는 경우도 피할 수 있고 또 말의 지혜가 없으면 결국 어리석게도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고 사모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말의 권세 이게 이렇게 엄청난 것이라면 이런 말의 권세를 우리가 누구에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삶과 죽음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말의 능력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비롯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늘 주님 부디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 말의 권세가 말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말을 많이 해야 되는 말로서 생업을 감당해야 되는 경우라면 더더군다나 이러한 기도가 정말 중요하겠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말로서 자기 무덤을 팝니다. 거짓과 속임으로 결국 자기 스스로를 멸망하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의 말로 스스로를 구합니다. 어려움에서 건져내고 위기 속에서 그 사람의 말은 오히려 더 빛을 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입술에 그 지혜를 부어주시는 자는 그것으로 합당한 만족스러운 열매를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얻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란 그냥 말을 그냥 많이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기보다는 이 순간에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를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도구로 쓰여지기를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니 이렇게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아름다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언어가 먼저 연단되어져야 할 것이고 우리의 언어가 단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입의 모든 독을 빼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시는 일들을 행하신단 말입니다. 강박하고 오만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이런 뒤틀린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이 만지신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변화시키심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혜로운 말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로 결국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자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2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제일 마지막 장의 주제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에 대한 말씀으로 이 지혜의 잠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4절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제일 먼저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지어놓고 보니 그에게서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을 보면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 다음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된 부분에 영어 성경은 help a fit for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lp a for him. Help a fit for him. 그러니까 그를 위한 꼭 맞는 도우미라는 뜻입니다. 자, 아내의 정의는 그를 위한 그에게 꼭 맞는 도우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 가운데 아내의 위치는 남편에게 명령하고 남편을 지배하는 위치가 아니라 남편을 돕는 위치입니다. 이 원리를 깨뜨리고 이 위치에서 벗어날 때 가정은 불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아내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에게 잘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 남자에게 어떤 남자에게 잘 맞는 여인 그게 누구냐? 그의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잘 맞는 아내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복이고 은총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잘 맞는 도움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복이다, 은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잘 맞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여자와 결혼을 하면 어떤 재앙이 따르느냐? 잠언 19장 13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25장 24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 27장 15절에 다투는 아내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 여러분, 자 이래도 아무하고나 결혼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얼굴이 이쁘고 뭐 성격이 괜찮고 다른 조건이 만족스러우면 그것으로 족하겠습니까? 행복한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 맞는 짝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맺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같고 사고가 같고 바라보는 방향이 같고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모두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달랐어도 함께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결국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화음이 나도록 조율이 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아내를 여러분이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눈이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러하기 때문에 아내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남편을 잘 돕고 계십니까? 그에게 잘 맞는 옷처럼. 영어 당에서 피트가 이 잘 맞다 이런 말이잖아요. 옷을 맞출다 맞출 때 피트라는 단어를 쓰잖아. 나에게 잘 맞는 옷처럼 남편에게 잘 맞추어져 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남편에게 맞추지 않고 나에게 맞추라고 주장하고 윽박지르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나를 주장하면 그것이 바로 가정을 재앙으로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그를 돕는, 그에게 잘 맞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네가 나한테 맞춰. 네가 나한테 맞춰서 살아. 옷이 사람에게 맞추어져야지 사람이 옷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자는 멋있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옷이 사람에게 맞춰지면 멋있고 기품 있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후자는요. 사람이 만들어진 옷에 맞추려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사람이 좀 모자라 보이고 멋도 나지 않고 어색해 보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배필을 위해 기도하고 내 자신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아내를 이러한 남편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가정은 지혜로운 아내를 통해서 세워지게 됨을 잠언은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남편은 가정을 책임지는 존재이지만 그는 직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수고하고 힘쓰고 가정을 위해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 게 남편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세상에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남편의 빈 공간을 가정에서 잘 메우면서 그를 돕는 일은 아내들의 몫입니다. 그렇게 그를 돕는 것이 아내 된 여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런 아내를 모든 남편들은 자신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그녀를 보호하고 지키고 지극히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결국 그 지혜로운 아내로 인해서 남편도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언제나 아내의 지혜로운 조언으로 인해서 또 그녀의 기도로 남편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도 지혜로운 어머니의 훈계와 책망으로 아름답게 잘 자라가게 되겠죠. 이 땅에 태어난 남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가장 축복의 선물은 부도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이 땅에는 모든 남자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최고의 선물은 아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아내들은 하나님이 그 남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바로 당신을 돕는, 당신에게 가장 맞는 여인, 그녀가 바로 당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총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그렇게 귀한 나의 도움이라면 그녀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그녀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 또한 남편들의 몫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아내들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녀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저를 포함한 모든 남편들이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여러분들의 사명과 임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질서와 여러분들의 위치를 다시 생각하십시오. 가정의 평화와 행복은 지혜로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다시 생각해보고 부디 우리에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